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전서 크게 보면 전반부의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보았던 13절부터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뒷부분을 보면 성도가 악하고 부주려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경우들이 쭉 나오죠. 왕과 총독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주변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모든 내용들을 총괄해서 원리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앞부분에 두 가지를 했었어요. 총괄적인 명령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었고요. 물론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너희들이 주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살지만 그것은 그들을 주인 삼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또 멸시를 해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귀한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명령과 관련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지 근본적인 원리가 본질이 무엇인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히 맞죠. 저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이런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했을 때에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18절 앞부분 내용이에요.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세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셨느냐? 불의한 사람들, 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신 삶의 모습이 이와 같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으로 살건 사원으로 살건 아내로 살건 남편으로 살건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 불신자인 권력자들 혹은 까탈스러운 그런 주인들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남편들 이런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아무 죄 없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힘이 없으니까 죽었지.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했으면 그렇게 안 하고 권력자들을 싹 쓸어버렸을 텐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걸 보니까 인생이 실패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놓고 보면, 사회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시선을 받을 때, 그런 오해를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참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주변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심지어 죽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주님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맨 끝에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옳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럼 뭐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그럼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럼 예수님의 영혼도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죽어야 다시 살려나는, 살리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표현만 놓고 보면 마치 육체는 죽고 영혼은 부활을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표현 좀 바꿔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혼은 아직 살아계실 때에, 영혼은 죽임당하지 않으니까 영혼은 살아계실 때에 그 영혼은 무엇을 하셨느냐? 그 내용이 19절, 20절, 21절까지, 2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영혼은 살아계시니까요. 살아있는 영이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사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옥이 어디냐? 일반적으로는 지옥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에게 선포했다고 되어 있냐면 20절에 그들은 전에, 과거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놓고 보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던 자들, 특별히 노아홍수 시대 때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갔는데 그 다음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죽으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내용 설명한 것이 여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으면 그러면 그때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뭐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이 시체가 되었잖아요. 부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체가 돼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억울함이 풀어지거나 주님이 높아지거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억울한 그런 상태를 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동안에도 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든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행하셨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도 억울한 일이었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억울한 일이었는데 그동안에도 무엇을 하셨느냐? 그동안에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셔서 전도를 하셨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성도들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불신자 세상 속에 살면서도 순종하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다고요. 순교를 하면서 죽었건 아니면 병들어서 죽었건 여하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줄까요? 성도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습니다. 높여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높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도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부활을 누리기 이전에, 육신이 죽고 나서 부활을 누리기 이전에, 영혼이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들은 그 시간 동안에라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직접 가서 전도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지내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곤 하지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신앙생활하고 돌아가셔서 먼저 우리보다 천국에 가시면 무엇을 하실까? 천국에 가면 아마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그곳에서도 어떻게든 도울 길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본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조상을 숭배하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고 죽은 이후에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주님을 닮은 삶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맨 마지막 내용은 22절입니다. 자,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이 무덤에만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 나라에 올라가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주님의 삶의 맨 마지막 그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서, 성도들은 아직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이 없죠. 주님이 재림하셔야 부활을 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당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부활한 이후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준 삼아야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면서 참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삶을 사셨다. 죽으신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죽으신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셨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영광을 받으셨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겠지만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도 그곳에서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섬길 길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주님 재림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지상사역, 두 번째 무덤에 계실 때, 세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묶자면 결국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도대체 왜 이 왼수 같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됩니까? 남편이 나한테 뭐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직장에 가서 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저 나쁜 놈이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성격도 안 좋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감당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몇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또 예수님 무덤에 가 계셨을 때 그동안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가시적으로 보면 복음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도리어 예수님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다 풀뿌리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지금은 온 세상에 교회가 있고 복음이 편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처럼 살아서 주님이 맺으신 귀한 열매들을 우리도 맺기를 늘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은 귀한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온전히 닮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하든 주님을 닮은 자들 되기 위하여 늘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힘 있는 자들에게 끌려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 때에 힘 있는 자들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행동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상급 베풀어 주실 것을 늘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